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문 기간 만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막판에 취소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어제 닉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과 백악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지난 10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만남 2시간을 남겨두고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북한은 만남을 취소하면서 펜스 부통령의 새로운 대북제재 언급과 탈북자 면담 등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미 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한국 측 인사의 배석 없이 만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과 이번 만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중미 지역 5개국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김현종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남미 5개국 통상장관들은 오늘 서울에서 한중미 FTA에 서명했습니다. 중남미 국가가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 관련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양측 간 상품과 서비스 품목의 95%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은 각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나라마다 발효 시점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장악 지역인 다마스쿠스 외곽 동구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면서 이틀 동안 2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 정부군이 동구타 지역에 공습을 단행하면서 최근 48시간 동안 25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2011년 내전이 시작된 이래 최대 공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군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폭약과 살상용 금속을 채운 이른바 배럴밤을 민간인 거주 지역에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병원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라고 비난하며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해경선 세척이 오늘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주변의 일본 영해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중국 해경 선박 세척이 오늘 오전 10시쯤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 진입했으며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선들이 경고방송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경선은 일본 수역에 2시간 정도 머물다가 접속 수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선박이 센카쿠 일대에 진입한 것은 올 들어 네 번째로 가장 최근에는 지난 13일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인근으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이 캄보디아 선거 지원을 위해 750만 달러 상당의 투표함 만 개를 기부했습니다. 히데히시 캄보디아 주재 일본 대사는 어제 기념식에서 투표함은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본 지원의 상징이며 이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선거에서 국민들의 진정한 의지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총선을 지원해왔던 미국과 유럽연합은 캄보디아 법원이 지난해 11월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을 해산하자 지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 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규정한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지난 13일 발표한 세계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장애 요소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 태국 군부가 지원하는 헌법 등과 함께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헌법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혁명정부와 전국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 대통령실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고 법치주의와 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전문가들은 운동을 하고 좋은 식습관을 갖고 무엇보다 담배와 술을 절제하라고 조언하고 있죠. 사실 소량의 술은 심장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실 경우 뇌손상을 가져오고 결국엔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연구진이 여러 형태의 치매 진단을 받은 110만여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뇌손상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등 모든 형태의 치매 위험을 3배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과음이나 폭음에 의한 뇌 손상은 65살 이전에 발생하는 이 조기 치매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연구진은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나 신장 그리고 심장에 안 좋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뇌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당장 오늘의 건강뿐 아니라 노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술을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6도로 무척 포근한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차차 흐려져서 밤에 서쪽 지방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는 2에서 7cm, 황해도는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밖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 밖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는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함흥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내게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조던 스미스의 You are so beautiful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내전 중인 시리아 동남부 일대에서 정부군의 공격으로 이틀 새 최소한 2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많은데요.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권을 비판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에서 중국과 인도가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는 양상 살펴보고요. 이어서 미국이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 기록적인 금메달을 추가한 소식을 비롯한 평창 동계올림픽 이야기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시리아에서 정부군의 공격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내전 중인 시리아 동남부 일대에서 정부군의 활동이 격화돼서 최근 이틀 동안 최소한 250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19일부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구타, 이 동쪽 지역을 전투기와 헬리콥터, 또 박격포를 동원해서 맹폭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외신들이 전했는데요. 시리아 인권관측소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인이고요. 이 가운데서 어린이가 58명, 또 여성이 48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부상자를 돌보던 의료진 3명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간인 희생이 큰 이유가 뭡니까?
예, 시리아 정부군은 이 구타 동쪽으로 드나드는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고 공습과 포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이 40만여 명인데요. 이 피난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로를 예. 봉쇄해서요.
예.
그래서 BBC 방송은 주택가와 학교, 시장과 병원까지 가리지 않고 포탄이 쏟아졌다고 보도했는데요. BBC는 이번 사태가 훈련된 병력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학살이라는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한편 영국의 스카이 뉴스 같은 방송은 이번 사태를 전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네. 자, 이 시리아 정부가 이 동구타를 집중 공격하는 배경 뭐죠?
예, 시리아 내전이 6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 곳에서 전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곳은 북쪽에 있는 아프린 일대인데요. 여기서는 쿠르드족 반군이 세력이 강한데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군이 최근에 개입하면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곳이 남쪽에 있는 동구타입니다. 이곳은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유일하게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군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네, 이런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헤더 노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동구타에서의 폭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이 성명을 통해서 밝히고 당장 중단하라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오랫동안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번 참혹한 민간인 사망 사태에 책임이 있다면서 아사드 정권과 그 동맹 세력에 대한 지원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역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들이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정부와 반군 측에 당장 휴전을 촉구했고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이 어린이 희생자들이 속출하는 사태에 항의하는 뜻으로 백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이 몰디브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몰디브 의회가 어제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요청한 국가 비상사태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는 지난 6일 15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야민 몰디브 대통령은 종료 하루 전인 19일 그동안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비상사태를 30일 동안 연장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표결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85석 가운데 38표 찬성으로 이 국가 비상사태 연장안이 승인됐습니다.
네, 당초 몰디브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 1일 몰디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영국으로 망명 중인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지도자 9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여당인 몰디브 진보당에서 탈당해서 의원 자격을 상실한 의원 12명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야민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15일 동안 비상사태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부패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몰디브가 중국과 인도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예,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요. 지난 2008년 취임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은 부정부패 의혹과 경제 침체에 대한 시위 와중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12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야민 현 대통령이 집권했는데요. 야민 대통령은 취임 후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중국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나시드 전 대통령은 몰디브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생겼다면서 인도 정부에 군대와 특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금 중국과 인도가 몰디브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나시드 전 대통령은 왜 몰디브가 중국에 넘어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나시드 전 대통령은 현재 몰디브의 대외 채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채무 상환이 시작되고 제때 갚지 못하면 중국이 섬과 인프라 운영회사의 주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몰디브를 탈취할 것이라는 게 나시드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은 또 중국이 현 야민 정권 하에서 이미 16개 이상의 몰디브 국토의 섬을 사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몰디브 야당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인도의 개입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인도는 이 몰디브와 지리적으로 불과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오래전부터 이 정치, 군사, 또 안보 측면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한 몰디브는 인구 40만여 명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인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중국의 확장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인도는 이 중국이 몰디브를 비롯해서 최근 군사기지를 건설한 지부티를 비롯한 인도양과 아프리카 역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양이 작은 섬나라가 아시아의 두 강국인 이 중국과 인도의 패권 경쟁에 휘말리고 있는 형국이군요.
네, 지금 인도는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몰디브 야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인도양에 배치하고 있는 해군 병력을 증강시켰고요. 중국도 이달 들어서 11척의 전함을 인도양 지역에 파견하면서 격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주 이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동인도양에서 구출훈련을 실시하는 사진과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현 몰디브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몰디브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는 이달 초 공식 트위터에 미국 정부는 몰디브 국민들과 함께 서 있다고 밝히고 몰디브 정부와 군은 법과 표현의 자유 또 민주적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 국무부는 테러와 전국 혼란에 따라서 몰디브를 여행할 때 조심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 경계령을 내렸고요. 또 영국과 중국 등도 이 몰디브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서 이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몰디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은 내일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추가했군요.
네, 오늘 한국의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올림픽파크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열린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팀 스프린트 프리 결승에서 미국의 제시카 디긴스, 키칸 랜들조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은메달은 스웨덴, 동메달은 노르웨이에 돌아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금메달이 미국 팀에게 아주 기록적인 메달이라고 해요.
네. 미국이 올림픽 크로스컨트리에서 42년 만에 처음 획득한 메달입니다. 크로스컨트리는 여름철 올림픽으로 치면 마라톤 같은 종목인데요. 네. 스키를 신고 눈 덮인 들판과 오르막, 내리막을 꾸준히 통과해서 순위를 다투는 경기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스키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북유럽 선수들이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네. 미국은 42년 전인 1976년 인스부르크 대회에서 남자부의 빌 코흐가 은메달을 땄던 게 가장 최근 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달은 남녀 통틀어서 미국이 역대 올림픽에서 기록한 이 종목 첫 금메달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 여자 스키 최고의 인기 선수죠. 린지 본 선수도 메달 소식을 알렸다고요.
네. 스키뿐만 아니라 미국 겨울 스포츠 최고 인기 선수 가운데 하나인 린지 본이 올림픽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본은 오늘 한국의 강원도 정선 알파인 센터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에서 1분 39초 69를 기록하면서 동메달을 차지했는데요. 금메달은 이탈리아의 소피아 고지아, 은메달은 노르웨이의 랑힐드 모빈켈에 각각 돌아갔습니다.
네, 자 린지 본 선수 왜 이렇게 최고 인기를 누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소개해 주시죠.
예, 본은 국제 스키 연맹 활강 월드컵에서 알파인 스키 여자부 최다인 통산 81차례 우승 기록을 가졌습니다. 이 기록으로만 봐도 그야말로 현역 최고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 2010년 8년 전 밴쿠버 올림픽 활강 종목에서 우승한 뒤에 각종 국제대회를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는 부상 때문에 나가지 못했는데요. 8년 만에 올림픽에서 절치부심해서 맹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평창 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선언하고 딱 한 가지 약속하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적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금메달은 아쉽게 놓쳤다고요.
예, 동메달이지만 이 미국 주요 매체들은 금 못지않게 가치 있는 메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린지 본이 8년 만에 목에 거는 올림픽 메달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특히 이 오스트리아의 미샤엘라 도르프마이스트가 가지고 있던 여자 알파인 스키 최고령 메달 기록 만 32살 332일을 경신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은 만 33살로 운동선수로서는 적잖은 나이인데요.
그렇네요.
예, 미국의 뉴스윙크는 본이 금메달을 따진 못했어도 이 올림픽에서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본인도 동메달에 만족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메달을 못 딴 데 크게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이 본은 오늘 경기 직후 회견에서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꼭 금메달을 따고 싶었다라면서 감정을 추스린 뒤에 그래도 오늘 할아버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할아버지를 언급한 이유가 뭐죠?
이 린지 본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군인입니다. 이 어린 본에게 스키를 가르쳐주기도 했고 또 둘 사이에서 애틋한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석 달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본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올림픽 주간방송사 NBC 인터뷰에서 이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싸워둔 곳이 이 강원도 정선의 알파인 스키 경기장 인근이라고 들었다면서 할아버지 영전에 꼭 금메달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이처럼 자신에게 의미 깊은 올림픽을 위해서 평창 조직위원회 측의 홍보대사 요청을 받아들여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자, 그럼 할아버지를 위해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 이제 이룰 수 없게 된 건가요?
예, 활강 경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본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내일 열리는 알파인 복합 활강과 회전을 함께하는 종목에서 다시 금메달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본의 주종목은 속도를 겨루는 활강입니다. 이 기술이 중요한 회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데요. 이 월드컵 81승 가운데 복합 우승은 5번뿐이라서 현실적으로는 금메달 획득이 어렵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인 복합에는 린지 본의 활약을 보면서 자라난 미국의 22살 신예 미케일라 시프닌이 강자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두 미국 선수 가운데 누가 금메달을 가져갈지 관심인데요. 시프린이 승리할 경우 지난 15일 대회전 종목 금메달에 이어서 이번 대회 2관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예. 자, 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현재 종합순위 한번 짚어보고 가죠.
예, 금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추가한 미국은 평창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후 9시 30분 현재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금메달 수 기준 종합 5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위는 노르웨이입니다. 금메달 12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고요. 2위 독일, 3위 캐나다, 4위 네덜란드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최국 한국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로 메달 수에서도 변함이 없었고요. 순위도 9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개조용 부품인 범프스탁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네덜란드 출신 변호사 한 명을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만든 새로운 기밀 취급 인가 규정이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7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눈길을 끄는 말을 했죠.
네, 어제 백악관에서 용기 있는 공무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총기 개조용 부품인 범프스탁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In addition, after the deadly shooting in Las Vegas, I directed Attorney General to clarify whether certain
행정각서를 통해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와 연방 주류 마약 화기 단속국이 해당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트럼프 대통령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범프스탁이라는 게 어떤 부품입니까?
네,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간단하게 개조할 수 있게 하는 부품입니다. 지난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던 이 라스베이거스 참사 때 범인이 이 범프스탁을 부착한 소총을 써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당시에 5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그렇습니다. 범인을 포함해서 모두 59명이 숨졌고요. 851명이 다치는 그야말로 대참사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동 소총을 사용하는 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동 연사 기능이 있는 소총이라도 민간 판매용에는 이 기능을 없애고 팔게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범프스탁을 쓰면요, 간단하게 이 반자동 소총을 이 자동 연사가 가능한 소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범프스탁이 금지 품목이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동 소총 사용은 불법이지만 이 자동 소총 개조용 부품 구매나 판매는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이 범프스탁은 인터넷에서요 아주 싼 값에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작년에 라스베이거스 총기 사건이 난 다음에 이 범프스탁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어제 백악관 행사에서는 이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또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학교 안전이 최우선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do more to protect our children. We have to do more to protect our children.
네,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다음 주에 주지사들을 만나서 이와 관련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학교 총기 난사 피해자 가족들을 백악관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회견에서 이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방안도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건데요. 이 법안은 연방기관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원조회 정보를 FBI에 연방수사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또 신원조회 정보 갱신에 협조하는 지역 정부에 혜택을 주는 항목도 들어갔는데요. 이 법안은 지난해 이 텍사스주에 있는 한 기독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26명이 숨진 뒤에 발의가 됐었는데 연방의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보면요.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날 때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가 실질적인 개선이 없이 지나가는 게 보통이었는데요. 좀 이번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이 플로리다주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중심이 된 움직임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이 사건이 난 뒤에 주류 언론에 나와서 총기 규제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학생이 워싱턴 DC에서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내달 24일 이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서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이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이 이들 주도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편 학생들이 어제요, 이 플로리다의 주정부 주도가 있는 탈라시로 가서 주 하원 회의를 참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반자동소총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토론한 안건을 두고 표결이 있었는데요. 예. 학생들이 이 논의를 관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려고 회의를 참관했는데 하지만 이 공화당이 장악한 이 플로리다 주 하원은 이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측이 또 한 사람을 기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 측이 지난 16일 변호사 알렉스 벤더즈완 씨를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벤더즈완 변호사가 어제 법원에 나와서 유죄를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허위 진술 혐의니까 거짓말했다는 건데 어떤 거짓말한 겁니까?
네, 지난해 11월에 FBI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트럼프 캠프 자문역을 맡았던 릭 게이츠 씨와 나는 이 대화와 관해서 거짓말했다는 혐의입니다. 벤더즈만 변호사가 이 게이츠 씨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요. 또 이 수사당국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관련 서류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부러 이메일까지 삭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왜 FBI 조사를 받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벤데즈완 변호사가 네덜란드 출신이고 러시아 사업가의 사위라고 하는데요. 뉴욕에 있는 유명 법률회사 스캔든의 런던 지사에서 일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 스캔든이 우크라이나 법무부를 위해서 이 율리아 티모시엔코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벤더즈왕 변호사도 이 일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의 보고서였죠?
이 당시 우크라이나 정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2011년에 이 티모시엔코 전 총리가 이 러시아 가스 사업과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판결이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런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네, 자 2011년이면 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때군요.
그렇죠. 이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이 충분한 증거도 없이 이 정적인 이 티모셴코 전 총리를 제거하려고 부패 혐의를 씌웠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법무부가 2012년에 폴 매나포트 전 트럼프 선거 대책본부장에게 이 재판 과정이 정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이 매너포트 씨가 이걸 또 스캔든사에 맡긴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스캔든에 일하던 벤더즈완 변호사가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건데 이 스캔든 변호사 법률회사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미 지난해 이제 벤더즈완 씨를 해고했고 또 미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이 회사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이 2012년에 스캔든의 보고서 작성을 맡겼다고 했는데 이때는 매너포트 씨가 트럼프 캠프에 합류하기 전이죠?
그렇죠. 매너포트 씨가 2016년 6개월 정도 트럼프 캠프에서 일하다가 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한 게 문제가 불거져서 사임했습니다. 뮬러 특검 측은 돈 세탁 혐의 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 혐의 등으로 매너포트 씨하고 그의 사업 동료였던 릭 게이츠 씨를 지난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게이츠 씨가 조만간 사전 형량 조정제, 즉 플리바겐의 하나로 유죄를 시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플리바겐은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 형량을 낮춰주는, 조정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앞서 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조지 파파더플러스 전 트럼프 캠프의 외교 자문 등도 허위진술 혐의로 유죄를 시인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새로운 비밀 취급인가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네,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I can tell you that no decision within the memo will impact.
네, 새로운 규정이 제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쿠슈너 선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그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협상이나 연방 정부 운영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새 규정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신원 조회가 끝나지 않아서 이 임시 기밀 취급 인가만 가진 사람들은 이 기밀 문서를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정부 기밀 서류를 만지려면 엄격한 신원 조회를 거쳐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신원 조회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던데요.
물론입니다. 이 조사하는 항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 새 규정에 영향받는 직원명이 수십 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1급 기밀 문서를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백악관 직원들의 이 기밀 취급 권한을 두고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었죠. 이 가정폭력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 로포터 선임 비서관이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밀 서류를 취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포터 전 선임 비서관 외에도 신원조회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직원들이 기밀문서를 취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샌더스 대변인의 말은 켈리 비서실장의 지시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몇몇 미국 언론이 이 쿠슈너 고문이 이 켈리 실장의 지시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켈리 실장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쿠슈너 선임 고문의 업무 능력을 진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켈리 비서실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포터 전 선임 비서관의 이 가정폭력 문제를 감싸는 듯한 말을 한 데다가 이 직원들 신원조회 문제까지 터져서 한때 사임 압력까지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나의 희망이라고 노래하는 맨디 무어의 Only Hope 들어보시죠.
There's a song that's inside of my soul. It's the one that I've tried to write over and over again. I'm awake in the infinite cold, but you sing to m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So I lay my head back down and I lift my hea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한국 사람들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즐겨 묻는 말 가운데 하나죠. 한국 사람들만큼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도 종종 고향이 어디냐, 어디서 왔느냐 묻곤 하는데요. 이런 질문에 만약 오른손을 들어서 펴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영락없는 미시간주 사람입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손을 보여줄 거라는 이 미시간주 노래도 있는데요. 미시간주 생긴 게 꼭 오른쪽 벙어리 장갑처럼 생겨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주 사람들끼리는 마치 암호처럼 오른손을 보여주면 한눈에 척 고향 사람인 걸 알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자동차 왕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미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GM Korea Company announced today that it will cease production and close its Gunsand plant in May of 2018 and they're going to move back to Detroit.
지난 2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 자동차 기업 GM사 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디트로이트는 미시간 최대 도시죠. 이 또 다른 자동차 제조사인 크라이슬러도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디트로이트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미시간 디트로이트는 다시 자동차 왕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한인 언론 매체 주간 미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경 씨 얘기 들어보시죠.
몇 년 전에 이제 파산을 해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또 부활을 해서 돌아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네거티브 뉴스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하면 아주 몇살 동네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지에서 소개하는 것보다는 막상 와보시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 연방수사국 등의 발표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시는 미국에서 강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시 경찰 당국은 이전보다 디트로이트시가 훨씬 더 안전해졌고 실제적으로 범죄율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시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67년에 있었던 유명한 디트로이트 흑인 폭동 사건입니다. 4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치는 대규모 폭동이었는데요. 이후 디트로이트시는 급속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난해가 디트로이트 폭동 50주년이었다고 하네요. 김태경 씨 설명입니다.
1967년 디트로이트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작년 2017년이 그것을 기념하는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행사를 했었는데 그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200만에서 67만 그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 결과로 빈 집도 많이 생겼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그 세금, 세액이 줄어들었죠.
현재 디트로이트시의 인구는 1950년대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중에 백인 인구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와 미국을 우선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또 우리 미시간의 일자리를 지켜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심 때문에 백인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시간의 그 디어본이라는 곳은 미 전역에서 아랍 커뮤니티가 가장 큰 곳이에요. 한 50만이 살고 있고요. 그쪽은 완전히 반대죠.
디트로이트 인근 도시인 디어본은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 헨리 포드의 고향이자 포드 본사가 있는 곳인데요. 현재 북미 지역에서 아랍계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서 북미 지역 아랍의 수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아랍계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랍어로 쓰인 간판을 보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인데요. 이들과의 조율은 미시간주가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합니다. 레바논 출신의 오사마 시블라니 아랍 아메리칸 뉴스 발행인은 서로 화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uslims are becoming majority in one of the, you know, cities.
아랍계 사람들이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다수가 되고 있다 보니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미국이 다른 나라, 다른 종교에 대해 어떻게 포용하고 관용적이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적응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런 소수 신문사에서 그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죠. 또 주류 사회에 우리도 평화를 사랑하고 폭력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When I want a far away, a dream stays with me night and day. It's the road that leads to my home state. I am a Michigan man. 미시간주는 미국에서 열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주 전체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천만 명이 조금 못 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인구가 느는 추세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그 미시간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옆에 있는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시에 많이 뺏겼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뺏어오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좀 더 인구가 늘어날 것 같고요.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미시간이. 네. 자동차 산업이 이제 탄탄해지면서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자연환경이 너무 좋고 모데오가 있어서 너무 그 환경적으로 아직도 그 오염이 많이 안 된 곳 중에 하나고요. 또 서부에서는 뭐 가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이제 그런 걱정은 없고요.
미셸 그린네 미시간주 홍보관도 미시간주를 둘러싼 호수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가뭄 같은 걱정은 절대 없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And this is the majority of the world's fresh water is contained. 미시간주를 둘러싼 호수물이 전 세계 담수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호수가 얼마나 넓고 큰지 직접 보시면 정말 놀랄 거예요. 바닷물처럼 짜지도 않고 상어도 없는데 바다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미시간주 관광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시간의 이 독특한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미시간을 찾으니까 말이죠. 미시간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주간 미시간 편집장 김태경 씨의 도움말 들어봤습니다.
네, 미시간에 한 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있고요. 그중에 30만이 아시안이고 또 4만 정도가 한인이에요. 그래서 매우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미시간에 있는 한인 사회 또 일본 사회를 가장 자산가치가 많은 그런 커뮤니티로 지정할 정도로 그 바잉 파워가 높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자동차 중심으로 저희가 한 100여 개의 한국 지상사들이 진출해 있고요.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비롯한 자동차 서플라이 업체들에 근무하는 그 엔지니어들이 한 천여 명 이상이 되시고 또 이민자들은 뷰티 서플라이 다시는 분들이 한 250 업체가 있고 세탁소도 한 300여 개 그리고 음식점도 한 50개 정도가 되고 그래서 나름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끝으로 미시간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김태경 씨에게 미시간주 자랑을 해보라니 이 아름다운 미시간의 자연 환경과 함께 이런 점을 꼽네요.
미시간이 립 슈나이러라는 주지사가 공화당 출신인데 지난 8년 동안 그 웰커밍 스테이트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그 이민자 우대 정책을 많이 폈어요. 외국인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다지 커다란 그 차별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경청하는 분위기가 다른 곳보다 좋다는 거죠. 미시간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아, 열쇠 어디 갔지? 아, 신발 어디 갔지? 아, 회사 늦었는데. 아, 늦게 일어나서 회사 지각하고 이렇게 정신없고 불안할 때가 있죠. 정신 놓고 엉뚱하게 행동하다가 불안해질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이 표현은 놀라다 또는 기겁하다라는 뜻인데요. 너무 좋을 때 또는 놀라거나 불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t believe I got accepted to that school. I'm freaking out. 내가 그 학교 합격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좋아서 흥분돼. Thinking about the dentist just freaks me out. 치과는 생각만 해도 무서워. He freaked out once he realized he was late to the interview. 그는 인터뷰에 늦은 걸 깨닫고 기겁했어요.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오늘은 freak 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를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3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5년 2월 21일 오늘 미국의 급진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가 뉴욕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흑인 괴한의 총격을 받고 피살됐습니다. 말콤 X는 1925년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목사였던 흑인 아버지와 혼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말콤 X의 가정은 그의 아버지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단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콤은 이후 학교를 중퇴하고 21살 때 강도죄로 교도소에 투옥됩니다. 하지만 말콤은 감옥에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리틀은 감옥에서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때부터 자신의 원래 성인 리틀을 버리고 대신 X라는 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의 성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백인 주인들이 마음대로 붙여주었던 것이니만큼 영어 알파벳 X자를 써서 흑인들의 빼앗겼던 이름을 상징하겠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말콤 X는 추록 후 전미 흑인 공동체를 설립하고 흑인 해방 운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흑인들의 분노를 직선적으로 밝힌 그의 웅변은 흑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Who taught you, please? Who taught you to hate the... 하지만 말콤 X는 1965년 오늘 뉴욕의 한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흑인 괴한의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2년 2월 21일 오늘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The 3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ichard M. Nixon, is in China. The first American chief executive ever to visit the world.
20여 년 지속된 양국 사이의 냉전을 끝내고자 중국 땅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주은래 총리와 장시간 회담을 가졌고 마오쩌둥 공산당 주석과도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끊겼던 두 나라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합니다. 합의 내용 가운데는 미군이 베트남과 타이완에서 철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이 있은 지 7년 뒤인 1979년 1월, 미국과 중국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합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